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또 연약한 분들에게는 이 날씨가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참 역사와 또한 온이 지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을 하루하루 배워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병행해서 역대기하 34장에 와 있습니다. 요시아는 비록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일들로 인해서 섭정을 하면서 그 왕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중근동의 이 패권을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교체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이 가나안 땅에 힘의 소강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아주 힘이 센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 나라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지금까지 그 중근동을 이렇게 쥐락하던 아시리아가 힘이 빠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빌론이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이용을 해서 요시아가 치세 초기에 아주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국제 질서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상황에 좀더 열심히 개혁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강성했거나 바빌론이 강성했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할수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요시아를 딱그 아주 적절한 그리고 아주 신실한 왕을 이 시기에 유다에게 주셔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의 이름이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아, 오늘 여기도 위에 써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또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 영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모세 율법책, 이 율법책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오경, 그 창출애굽인신 요 다섯 개가 이때 발견되었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때 그 사본을 근거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시아 시대 활동한 대언자는 중요하게 네명 말씀드렸었죠. 그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그리고 하박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 분량도 많고 중요한 예레미야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요시아에 대한 총론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받으신 종이에는 요 지도 밑에 요 마지막 성경 기록상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시아가 왕으로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 기록상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도 사실 한두 번씩 다 하나님께 꾸중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다윗도 그렇죠. 바세바와의 간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인구조사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와서는 첫 번째 그 선한 왕이었던 아사. 아사도 나이 먹어서 노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는데, 사실 여호사밧이 결국에 그 북왕국 아합과 혼인 관계, 인척 관계를 하면서 이세벨의 그 종교가 남왕국 유다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또 특이하게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하고요. 히스기야조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조차 이 치세 말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요시아에 관련된 구절을 여러 번 샅샅이 뒤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었죠. 그쵸? 필라델피아 교회였나요? 예. 그리고 또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 이전에 아주 사람들이 오래 살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또 오랜 시간 살지 않고 중간에 들려 올라간 사람도 있었죠. 요시아는 참 이와 같이 잘못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다가 8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나가서 뛰어놀고 하는 시절이 있었을까요? 아마 8살부터 왕이 되는 게 이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이 8살에 왕이 돼서 39살에 죽었습니다. 39살에 젊은 나이에 이집트와 전쟁 가운데 이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40년이 채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이 요시아 같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게 살아봐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조심히 해야 되는데, 불꽃같이 살다가 가고 싶은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8살에 왕이 돼서 16살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20살부터, 20살 젊은 나이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20살부터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패망하지만 그래도 당대 최강대국인데 군대를 이끌고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서 제단을 부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다가 39살에 전사했습니다. 이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이 말기에 요시아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셨고, 이 요시아가 거기에 충분하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40년이면 정말 짧은 거예요. 우리 므낫세가 67까지 살았고요. 물론 그 앞에 아몬 왕이 24살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40년간 매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는 일, 그것도 참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이 이집트 왕 느고 군 대군을 막아섰고요. 단한 번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시아가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요시아가 좀더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이 이 유다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운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이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왕 느고가 출동했던 게그 바빌론을 막기 위해서 출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유다를 징벌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바빌론이 강대국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빌론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를 막으러 나갔던 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이 당시의 국제 정세와 유다 왕국 그 국내 정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급변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 시대와 마찬가지지만 요시아 시대의 국제 정세가 이제 우리 그 지금 요 에스라 때까지 이어지는 그 유다 말기에 이런 상황들에 에스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그 초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시아 시대의 중근동 국제정세. 아시리아는 주전 8세기부터 이 여러 왕들 아주 유명하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이름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디글랏 빌레삿 그러면 아 저거 꼭 기억을 해야 되나? 아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시리아의 왕들이 대부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입니다. 8세기 중반부터 디글랏빌레삿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살만에셀, 그리고 사르곤 3세, 그리고 다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 왕에 이어서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술바니팔이라는 아시리아 왕에 이르기까지 이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난 1,200년간 패권국으로 중근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시리아와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남한국 유다도 사실상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은 한 43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이 아술바니팔 왕의 치세 중반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때는 아주 큰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바빌론과 엘람이 그 페르시아 수도였던 수사 이쪽을 원래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바빌론과 엘렘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도 정벌을 해서 이 당시에 전 세계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하고 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 통치 제도를 좀 잘못 세웠어요. 뭐냐면 아시리아 이 아술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소수였어요. 아주 소수였는데 이큰 나라를 지배하려면 사실 협력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민족들과 협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 던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잔인하게 그 피지배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대우하는데 누가 협조를 할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잔인하게 통치하면 할수록 반란만 더 많아졌습니다. 소수의 자기 백성들만으로는 이 광대한 제국을 관리하기에 아주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반역이 제국 전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술바니팔이 43년을 통치했는데 그중에 이제 14년 정도 되었을 때가 주전 655년이었어요. 이때가 므낫세 42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왕으로 있던 42년 정도 되던 이때에 아시리아의 종속국이 되어서 매년 조공을 바치던 이집트에 프사메티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프사메티쿠스도 성경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프사메티쿠스 1세가 우리 독립할 거야 하고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불과 3년 뒤에 주전 652년에 아술바니팔의 동생이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안 되면 동생들도 목숨이 위험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그 혈육까지도 없애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이 바빌론 왕 사마스 스무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요 바빌론 왕과 아술바니팔의 동생이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보시면요. 아시리아에 큰 제국이 있는데 이쪽 서쪽 끝에서 이집트에서 반역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 동쪽 끝에 있던 이 바빌론 왕이 자기 동생과 연합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동과 서에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아술바니팔은 서쪽은 자기 군대대장을 보내서 진압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51년에 이 아술바니팔이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군대를 보내서 이집트를 정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벌하면 그 길목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죠. 유다도 덩달아서 정벌이 되었고 바로 그래서 그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므낫세가 끌려간 겁니다. 그때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아술바니팔은 국내에서 자기 동생과 바빌론 왕이 공모해서 일으킨 반역을 제압하느라 시간을 보냈고요. 대신에 서쪽으로는 자기 군대 대장을 보내서 이집트와 유다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반란도 제압되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있듯이 유다도 화를 당해서 므낫세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술바니팔이 자기 동생의 반역과 이집트 유다 반역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아주 크게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국의 동쪽 끝에서는 스키타이족, 저도 이거 하면서 오랜만에 들었어요. 스키타이족이라고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로마 시대에도 뭐 이렇게 했던 이 스키타이족, 그리고 북쪽에는 키메리아 뭐 이런 부족이 있었대요. 이런 그 변방 부족들도 호시탐탐 아시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약탈도 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함으로써 참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4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났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바빌론에서 4년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므낫세가 대제국 아시리아의 현실을 아마 목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의 그 1차적인 목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그 므낫세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 므낫세가 회심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여기에 목적을 두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에게 이제 바빌론에서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강대국의 군사 체계를 직접 보고 생생하게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는 바빌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냥 그 유다 땅 안에서만 나쁜 짓만 하다가 살아왔어요. 뭐 방어가 뭔지 군대가 뭔지 이런 거 거의 배우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아주 평화로운 시절이었거든요. 므낫세가 바빌론 포로에 는 그 므낫세 바빌론 포로 생활은 이 귀국 후에 므낫세가 왕으로서 아주 현명하게 통치를 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므낫세가 4년 뒤에 유다로 다시 귀국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도시마다 전투대장을 둠으로써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아마 바빌론에서 보고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시리아의 쇠퇴 조짐, 이제 반역 이야기들 듣고 아시리아 제국의 동서에서 난리가 나고 있던 것을 봤었겠죠. 귀국 직후에 군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여기서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노예로 요셉, 그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도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닫고 회심해라. 하나님 사실 여기에 목적을 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변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이후에 이제 더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던 주전 640년에는 아시리아,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술바니팔 통치 32년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아시리아가 이미 쇠퇴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오늘 주신 거 보시면 요시아 시대 국제 정세에서 여기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시아 왕은 주전 632년 통치 8년째 해, 그러니까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기하 34장 3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역대기하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년 뒤에 통치 12년에 주전 628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이듬해 요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한 지 1년 되던 해 그 이듬해 주전 627년에 아시리아의 이 사실상 마지막 대군주인 그 아술바니팔이 사망합니다. 이때 죽어요. 치세 43년 만에.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은 이 선조들과 같은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왕위 다툼만 일삼는 가운데 이제 아시리아는 완전히 지리멸렬한 나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윤이가 요새 역사를 좋아해서 고구려 누구죠? 그 마지막에 연개소문 있잖아요. 연개소문. 그러니까 연개소문 때까지 뭐 수나라 당나라였나요? 당나라 아니었죠. 연개소문 때가 수나라였나요? 아무튼 당나라였나? 그 막 쳐들어오는데 잘 막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 소위 말아먹었죠. 그것처럼 지금 이 아시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625년에 바빌론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자, 바빌론이 여러 나라가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막 발라단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도 히스기야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자 찾아왔던 왕이 브로막 발라단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빌론 왕이었는데 그냥 구 바빌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바빌로니아 네오 바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나라를 창립을 합니다. 아술바니팔이 죽은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아시리아 제국의 그 동방의 수도이기도 한 바빌론, 그러니까 므낫세가 끌려갔던 그 바빌론의 한복판에서 나보폴라살이 왕조를 세웁니다. 이 아시리아 세력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 나보폴라살은 아시리아의 군사적 압력을 가하다가 8년 뒤 주전 617년 본격적으로 아시리아의 수도 지금의 니느웨와 그다음에 아술 그 지역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진군을 했고 3년 뒤에는 아술을 그리고 5년 뒤에 주전 612년에 결국 수도인 니느웨까지 함락시키며 아시리아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예. 사실상 이렇게 아시리아의 세력이 이제 소진이 되자 그동안 아시리아의 힘에 눌려서 꿈쩍도 하지 못하던 저 남쪽의 이집트가 이제 꿈틀꿈틀 세력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선대에 이집트의 왕 프사메티쿠스 왕은 아술바니팔 시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한번 제압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때 므낫세도 끌려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아들 느고 파라오 느고 또는 그냥 느고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느고가 아시리아의 패잔병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 북쪽으로 좀 진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9년에 유프라테스강 기슭에 갈그미스라는 도시에 마을에 대군을 이끌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하 35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요 기록은 동일하게 열왕기하 23장 29절에도 있습니다. 느고가 가나안 지방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그 느고의 대군을 막는 지방의 군소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동하는 길이라며 비키라고 요시아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끝까지 길을 비키지 않다가 결국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느고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역대기하 35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느고와 요시아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왜 느고의 길을 막았던 걸까요? 이 역대기하 35장 22절을 보면 이 길을 비켜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고도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느고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일으켜 세워서 지금 앞에 나가게 한다라고 느고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그 이거 뭐라 그러죠? 나레이터가, 성경 기록자가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고대 중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냥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200년에 걸친 지배 기간 동안 이 근동 지방에 아주 많은 고통과 신음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주들은 이 피지배국에게 자신들의 종교까지 강요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아시리아의 쇠퇴를 의식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지난 20여 년간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제 느고와 요시아가 붙어서 요시아가 그 전사하게 되는 그 상황 시점에서 보면 지난 20여 년간 온 힘을 다해 이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분투를 했습니다. 이 요시아는 아마도 아시리아를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제국이자 다시는 부활해서는 안 되는 약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리아의 패잔병을 도와 아시리아가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돕고자 하는 그 이집트의 느고를 막아야 한다고 아마 요시아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시아는 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이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아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도 이사야 성경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같이 개혁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바빌론이 이제 이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바빌론이 이제 역할에 대해서 좀 망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아가 죽자, 그래서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부흥에 주전 640년에서 609년으로 되어 있는 게 요시아의 통치 기간입니다. 요시아가 죽자 유다 사람들은 23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습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요시아 왕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에요. 느고가 무깃도에서 곧바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고요. 왜냐하면 왕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비록 왕이 죽었지만 그 배후에 저 유다 왕국을 그냥 놔두면 뒤통수 맞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고, 여호아스 왕을 끌어내려서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어내려서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에 25살인 이 여호아스의 형 엘리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역대기야 3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엘리아스는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고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강대국의 사이에서 이제 수없이 저울질을 하면서 이집트에 붙을까 바빌론에 붙을까 저울질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저울질만 하다가 철저하게 정복을 당하고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왕국이 멸망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부터 약 4년간 이집트는 바빌론이 그 유프라테스강 서편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도 제법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 요시아가 죽은 지 4년 뒤 주전 605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 제가 밑줄 쳐놨었죠. 다시 한번 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패잔병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군대를 대항해서 나보폴라살의 젊은 아들,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르는 바빌론과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이름이 저도 헷갈려요. 나보폴라살은 지금 이 동쪽의 바벨론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대신에 서쪽으로는 유능한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을 보냈는데,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패잔병들을 무찌르고요.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제국은 이제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또한 이 회복을 못하고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집트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게 언제일까? 역사학자들이 이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그미스 2차예요. 2차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되고요. 쭉 가서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 이 이후에 이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의한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와 그 이후에 제국들이 나오면서 이집트는 이제 다시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시야를 통한 신앙 회복 앞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시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자라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년의 치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였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대담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까지도 회복하였습니다. 유다 왕이 걸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들은 많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요. 남왕국 유다에서도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요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사도 선하게 살았지만 그가 이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요. 16살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 통치 말기에 다시 궁궐로 들어온 자들 중에서 이 아몬의 2년간의 짧은 통치 기간과 그 다음에 아몬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쿠데타를 일어났을 때 그 궁궐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는데요. 그때를 잘 견뎌내고 왕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통치 12년에 20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주요 행적, 요시야의 그 통치 12년부터 31년까지 약 20년간 요시야의 이 주요 행적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 그리고 역대기하 34장 3절부터 7절인데 이 두 개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함 여기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와 또 추가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그 안에 모세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했고요. 네 번째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성경에서 그 유다 왕들 중에 이렇게 개혁을 진행했던 왕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과 이 요시야의 개혁 중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당연히 일단 땅을 정결케 하기 시작을 했어요. 땅을 정결케 한다. 다른 게 아니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유다 이스라엘 곳곳에 정말 마을마을에 우리 저기 미얀마 가면 정말 조그만 동네에도 탑이 세워져 있는데 유다가 그랬어요. 곳곳에 세워져 있던 산당들과 그 뭐라고 하이 플레이시스 그게 산당이었나요? 산당들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가루로 빻아서 부셨습니다. 그 일들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히스기야의 개혁과 공통점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요시야도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자 할 때 이 없어졌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네 가지의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게 근데 각자 따로따로 어떤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다 엮여 있는 거였죠. 첫 번째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한 일은 20여 년간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성전을 보수했던 일은 근데 통치 1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수하고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 일을 기폭제로 요시야는 3번과 4번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휴양에 갔다 와서요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몇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첫 번째로는 므낫세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게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 그곳에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려운 길들을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 돌이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현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요시아가 행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 39년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불꽃같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주님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시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온 일생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그 열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시아의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또 휴양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지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을 움직이셔서 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